김대성 목사의 성경 연구 시리즈 네 번째 강의 두 가지 논쟁 제1부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제1편 주일의 역사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취하실 여섯 번에 걸친 강의는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하기 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한 주제에 대해서 세 번의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또 많은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거나 큰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주의 깊이 잘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일에 대단히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듣기가 좀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긴 시간 또 강의가 6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잘 들으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늘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내용을 들어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십계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결코 폐지될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랑만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킨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배워서 하는 말입니다. 소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은 성경 십계명의 안식일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십계명에 명시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상당히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원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후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모르면 건전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모든 것이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로 다루게 될 이 강의는 두 번째 주제 강의는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머리에 새겨지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전혀 증명이 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고 추측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래서 확인과 증명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하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발표되었더라면 과학 잡지에 게재도 안 될 허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굳어진 정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또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두 주제 강의를 들으신 후에 자신의 신앙을 그저 막연하게 듣고 배운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피동적이고 피상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확실한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새 성경절을 좀 읽어드린 후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 교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도중에 사람들이 변경해 놓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이 믿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도리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과 길을 따라서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재를 가지신 분은 제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꽤 여러 페이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재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잘 유심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1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주일의 역사에 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주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주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토요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고 그 제7일이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과 그리고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일요일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 주의 날로 부르게 된 것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부른 것은 서기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7년 8년 이 당시에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용된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 단어 그대로를 풀어보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의 주인이신가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언제나 안식 후 첫날로 부르고 있고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시안이었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 뭐 영어로 하자면 Lord and God, 그렇게 칭하도록 명령을 했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날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황제 예배일로 또 불렀습니다. 그 황제 예배일을 가리켜서 황제의 날, 영어로 하면 Imperial Day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은 이 황제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주의 날,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강의 시간 중에는 편의상 일요일과 주일이라는 말을 일단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요일, 주일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십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명시된 제4계명 중에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고쳐서 명시해 놓고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사전 410쪽에 분명히 천주교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끌어올려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 가톨릭의 변경된 십계명 전체를 보기 원하시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톨릭의 십계명은 우리 성경의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재물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홉째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째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예배,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근거는 없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 기본스라는 추기경이 저술한 것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그 책 내용 그대로를 18쪽 제일 상단에 옮겨놨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상 안식일을 제7일 토요일로 인정을 하고 계명 자체를 변경해서 주일 예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개신교. 개신교는 그래서 십계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몇 구절, 요한복음 20장 19절이나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이런 성경절들을 사용해서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만 살펴보면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일한 주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가톨릭과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개신교, 이 둘 중에 하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순 정도가 아니라 그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고 있는 무수한 교인들을 사실상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덮어두거나 대강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톨릭께서 그 교리를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한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책 제목입니다. 박도식 신부가 지은 책이고 1990년에 나온 34판의 내용입니다. 476쪽에 보면 그런 문답식으로 이렇게 그 교리를 풀어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군과 박신부가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송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신부,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신 말씀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송군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 교회를 가는군요. 박신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인력표에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송군이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흔히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잘못이군요. 다시 이제 송군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톨릭교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에서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지요? 박신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가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가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 뿐입니다. 개신교회 교인들은 이 대화를 잘 유념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개신교회가 성경대로 신앙을 한다면 이 안식일과 주일 문제를 성서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일요일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예배일이 일요일로 넘어갔는지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아랫부분으로부터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몇 성경절들을 주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성경 본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이고 사실상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기원은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예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역사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2세기 초엽에 로마에는 그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정치가였고 또 로마의 많은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서 매우 안정된 정치를 하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반란이 아주 심하던 유대인들과도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가 서기 13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고 이제 잘 지내겠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황제가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그런대로 순순히 그 말을 듣는데 뭐 워낙 다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화가 나서 그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그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언약해놓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대 랍비들이 아주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화가 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한 것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 의식도 금지되고 그들의 희망이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용도 취소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이 발코체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동으로 해서 아주 대규모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두어진 성전 건축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유능한 장군 세베리우스와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해서 그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반란에 아주 능숙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대를 엔켈이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로 유인하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복해 있던 반란군들이 뛰어나와서 로마의 그 정예부대 22군단을 아주 참패를 시켰습니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일단 이제 세베리우스 장군은 살아있는 군사들과 함께 후퇴를 했죠.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와서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씩 포위해서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유대인의 마을 985개를 아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약 80만 명이 그 당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분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금지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목을 조였습니다. 첫째는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들의 경전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할례 금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린 금지령이 안식일 예배 금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지령 때문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 아닌 기독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반란 때문에 발생한 이 로마의 금지령 속에는 안식일 준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그저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로만 봤기 때문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신 하나님을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부류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 취급을 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독교의 교부들이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다르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그 변증 교부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종합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한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독교의 이 변증 교부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서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 그리고 로마의 이교도들과의 어떤 그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대신에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에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예배일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는 많은 혼란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두 날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서기 150년경에 가서야 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문서를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니노스. 유스티니노스는 저스틴 말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스티니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여기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은 Sunday, 일요일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 이 값진 모본을 본받고자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 내용은 마이크 콜린즈가 저술 하고 김승철 씨가 번역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 2001년에 발행한 책 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저스틴 말터라는 사람이 이제 1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은 150년경 당시의 기독교 사회를 보여주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일요일에 마을과 도시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회가 이제 서서히 일요일에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50년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21년이 되었을 때에는 기독교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로마의 주요한 종교였던 미스라, 즉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태양의 날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도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보편화되어 있었고, 로마에 있던 이교도들도 그들의 태양신을 섬길 때에 썬데이, 일요일에 예배 이미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을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 휴업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 명령의 내용은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 데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천기를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농민들은 예외로 하고 그외 모든 도시의 주민들 또 공장의 종업원들은 또 관공리들은 다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 일요일에 휴업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요일을 휴업하고 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식화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문명 국가에서는 한결같이 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요. 이 321년 일요일 휴업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 1247쪽에 나와 있는 역사 연표에도 보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321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법률 발포. 역사에 분명히 321년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공식적인 선포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정하고 그날에 예배하도록 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제7일의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또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령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정말 새로운 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가 내심 생각하고 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켰습니다. 제국 안에 두 개의 큰 종파가 있었죠. 하나는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있었고, 또, 물론 상징적인 명칭입니다만, 또 다른 태양이라고 불리우던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들, 이두 개의 큰 종파를 일요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욕심을 우선 표면적으로라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선포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세상을 기만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지 진심에서 나온 회심의 개종은 아니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삼성 출판사에서 발행한 대세계 역사 3권 210 일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에게 귀의했다는 뜻의 개종은 아니다. 콘스탄틴의 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신은 그 전과 동일한 신이었다. 다만 그 전과 동일한 그 신이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에서 예배되고 있는 신이라고 교정된 점만이 옛날과 달랐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참다운 의미의 개종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콘스탄티냐말로 이 기독교 안에 이교도의 요소를 끌어들여서 혼합시켜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는 어쨌든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정말 비성서적인 일요일 예배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미 이 그리스도교는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었죠. 종교, 정치,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먼저 콘스탄틴의 일요일 휴업 명령은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없는 일요일 예배를 회의를 통해서 결의해서라도 공식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최초의 공식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일단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일로 결의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곧 안식일을 제7일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옮기려는 하나의 공식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일로서의 일요일 성수라기보다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일요일 집회를 공식화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중간에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문헌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해서 1994년 1월 1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어떤 다른 사건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태교를 신의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케아 종교회의 내용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일요일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미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3년 사르디카 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르디카 회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르디카 회의에서는 일요일을 거룩하고 신성한 날로 이제 규정하는 성격의 회의였습니다.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 날을 아주 신성한 날로 부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날을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개칭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스 데이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로 그렇게 개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어떤 여행 같은 것을 사유로 해서 주의 날을 세 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그 종교 제11조에 명시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일요일 예배가 교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저 이 부활한 날 일요일을 좀 예배일로 해보자는 정도였고, 343년에서는 그 일요일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그 성격을 규정하자는 회의였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일요일을 신성한 예배일로 정한 것은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한 사실이 판명되면, 안식일 지킨 것이 발각되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의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채택하는 아주 결정적인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50쪽에 보면,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상단에 그 표지가 나와 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합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엄격히 말하면 사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톨릭 교회 결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성경에서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역사를 거슬러 더듬어 보면 가톨릭 교회 결정이었고, 결국 뭐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의 결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터 나오는 주일 예배가 그 이 교회 안으로 유입된 역사와 또 태양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역사를 보면 영지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발달된 기독교의 이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신봉하는 예수는 의의 태양이시라고 했고,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태양에 대해서는 불패의 태양, 미트라 신이죠. 불패의 태양이라고 하면서 동신 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해서 그 이교도들이 드리는 태양신과 예수를 일치시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교회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에 의해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또 영혼 불멸설이 이제 교회로 유입돼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경축제 또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마저 이제 교회로 도입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영지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카톨릭화시키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혹은 의의 태양과 관련시켜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날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요일 준수를 정당화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그 시편에 관한 주석 제 9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날, 곧 첫째 날이요. 참 태양의 날에 우리가 6일을 지난 후 모두 모이는데 이날을 우리가 성스럽고 영적인 안식일로 축제한다. 그렇게 이제 그 시편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묘한 논리로 일요일을 이제 신성시하고 그 예배를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또 그의 주장 중에 하나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바로 태양신 아폴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의 날, 이 명칭은 빛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며 또한 그 태양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하고 신성시하는 일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일요일 예배 혹은 주일 예배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폐지되고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죠. 일요일 예배가 뿌리를 내리고 또 자리를 잡아서 교회의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예배일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교들과 또 로마 황제들과 이교의 신학자들 또 태양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정말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분명히 이 일요일 예배는 성경을 벗어난 이교도들의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스탠리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태양신에게 부단한 충성심을 바친 자들이 그들의 종교의식 자취를 남겨놓았다. 지극히 거룩하며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 교단에까지 그 흔적을 남겼다.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명명한 태양의 날이라는 칭호의 존속은 대개 우상 숭배교와 그리스도 교의 절개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또 역사적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일요일 예배는 이방 종교, 특별히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서로 교류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개신교,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신교를 향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그 인용문을 여러분 교재 28, 29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 서적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배경을 알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교입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상당히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교회 전통을 근거로 해서 아주 떳떳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국가의 명령과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페이지 아랫부분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정말 있는가? 물론 뭐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절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이 없습니다. 부활절 예배 역시 성경에서 나온 예배는 아니고 전통에 의해서 지켜주기는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일요일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죠. 이러한 부활절 예배와 일요일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 그것은 아주 귀중한 진리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가슴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초석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부활한 날을 기념하거나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 발상일 뿐이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를 찾아보면 지금 여기 시간 뭐 관계상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부활절 자체도 태양신의 부활절로부터 유래돼서 교회로 유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일요일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든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들은 한결같이 태양신의 습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온 것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까지 일요일을 예배일로 도입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해 보고자 하는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부활은 사건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침례 예식으로 부활의 의미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세종 예식을 통해서 또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신교는 그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또 제시하는 몇 개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절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전혀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끝까지 고집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절들입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절을 근거로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 곧 일요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절의 배경을 보면 그 모임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닥쳐올지 모르는 박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말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던 제자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할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모임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요일 예배 근거로 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오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에도 역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나오고 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도 나오고 또 바울이 강론했다. 뭐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연결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마치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안식 후 첫날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마식 계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식 계산법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해가 넘어간 후에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 계산법에 의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그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 토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주일을 머물렀고 이제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고 다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 예배도 드렸고 이제 저녁 시간이었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송별회 모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쓰여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토요일 저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영문 글자를 잠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이것을 on Saturday evening,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 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날 저녁은 송별회 시간이었고 밤중 집회가 이제 떠나기 전까지 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요청해서 밤중까지 집회가 계속되었고,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있다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은 공식적인 예배와 상관없이도 자주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시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식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시간적으로는 토요일 저녁이고 또 모여서 떡을 뗀 사실도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당시에 교인들 간에 있었던 관습으로 습관으로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성경절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세 번째 성경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도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매주일 첫날 예배드리면서 연보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우선 연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연보는 구제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로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로기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집, 모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로기아가 아니고 헬라어로 도라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연금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구제연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절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 지역의 기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거두어다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돕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 같이 한 것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이 구제금을 위해서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매주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소득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방문하러 갈 텐데 내가 도착해서 갑자기 걷지 말고 매주일 첫날 일해서 번 돈을 따로 떼어서 구제금으로 모아두었다가 이제 내가 가면 그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했죠. 전혀 헌금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친히 그런 뜻이고 조금 더이 말씀을 그래서 의역하자면 집에서와 같은 뜻입니다.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소득을 집에다가 모아두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교회 어떤 헌금으로 사용하라는 것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절의 배경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일요일에 사람들은 일을 했고 노동을 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죠. 소득을 얻으려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매주일 첫날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 배경에 보면 매주일 첫날 일요일에는 노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뒤져도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오히려 33페이지 아랫부분에 히브리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선 9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여기 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바티스모스라고 합니다. 사바티스모스, 안식일을 지키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은 헬라어로 카타파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것은 쉼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쉰다.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습니까? 히브리 4장 4절에 보면 아주 대답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얼마나 명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제7일에 쉬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제7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준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주일 중 일곱째 날 토요일에 쉬면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해서 십계명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경건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시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그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십계명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말합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 모순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른 날이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대로 주일은 결단코 안식일을 대체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방신의 습관에서 배워온 잘못된 제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이 죄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정해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두고 다른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일 예배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요일로 옮겨진 근거나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여섯 개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미의 발의 그 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박물학자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거미 발을 다시 세보니까 여섯 개가 아니라 여덟 개였습니다. 거미발이 여섯 개인가요? 여덟 개인가요? 분명히 하나는 틀린 답입니다. 여덟 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발을 여섯 개라고 한 이후에 아무도 그것을 뭐 확인하거나 검토해 보지 않은 채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성경의 예배 원칙을 벗어난 역사적 오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생활 속에, 생각 속에 익숙해진 오류를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요일 예배는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저런 인연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 규모가 크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잘못된 것을 믿을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 이렇게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종교나 신앙에 관한 한 이 인간의 무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력 연령 제한 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지성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사이비 집단에 소속이 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에 관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아주 부단한 노력과 기도 없이는 진리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과 지도자들에게 아주 편만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지 또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경 진리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 그리고 그러한 무지한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휘말려 들어간 그 무지한 군중들 그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유대도 패망했고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그 성경의 무지한 지도자들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생각이 깊은 양심적인 소수만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일요일 예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이고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읽었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알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잘 알지 못하여 무지 때문에 버림받을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분명히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행하고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아주 악하고 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찾았어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지 않던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건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존중해서 지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명시된 신앙의 원리나 원칙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변경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즉시로 인간 본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현실이나 인간의 형편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영적 삶이 그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찾아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전진해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또 주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절들을 좀 상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절들은 마치 안식일 혹은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질 수 있는 성경절들이 있고 또 그런 성경절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한 성경절들을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